이리저리 둘러서 열심히 찾고 찾아서 자신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중들은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일러주셨지만 저들의 어리석은 요청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렇게 다시 묻습니다. 저들은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늘로부터 받아 먹은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그렇게 기적의 떡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먹게 해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여기에 답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한마당이 나눠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받아 먹은 떡은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은 썩지 않을 양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상징에 불과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으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살 것이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불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버리거나 내쫓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을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자신을 찾고 있는 그들처럼 자신의 원하는 것을 행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림 없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려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신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증거하십니다. 특히 이 뒷부분에서 확인되는 것은 현 세상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32절에서 34절까지의 석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의 떡을 먹은 군중들은 자기들이 계속 기적의 떡을 먹는 것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받아 먹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하소연을 하려는 것으로 들립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지난주 31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육신적인 사람들도 이런 데는 생각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26절 하반절에 책망을 주님께서 하시자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에 있었던 사실을 통해서 변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이나 또 기대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들춰낸다고 해도 바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일거리가 없고 생산도 불가능한 광야의 상태가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면 먹을 것을 벌수 있는 광야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입장에 있으면서 광야에서 일할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때에 내려준 그 만나를 지속적으로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게 하늘로부터 먹을 것을 내린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과 그것은 최종적으로 참떡을 주실 것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이유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다른 이해를 말씀하시는데 역시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강조를 하고 계심을 읽습니다. 군중들은 단순히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이 배부르게 먹은 만나를 생각하면서 예수도께서 지속적으로 기적의 떡을 먹게 해달라는 것과 사람이 영원히 살기 위한 생명의 양식인 예수도라는 생명의 떡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겉으로는 다 같이 먹는 것을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내용은 역시 하늘과 땅 차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이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긴 하셨지만은 이 떡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3절에 그랬거든요. 궁극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영적인 것이라고 주님은 덧붙여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만나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신기한 나머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탄성이 바로 그 이름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교를 바로 발견하게 되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해의 엇갈림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원을 주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4절에 그러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떡이 참으로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로지 떡을 달라고 떼쓰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하기야 육신의 배고픔만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수고가 없이도 육신의 굶주림을 채우게 해달라는 사람들에게 주님 자신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했던 최종적인 생명의 양식이라는 이해를 저들이 할 리가 없는 거죠. 또 그들이 요청하는 과거 이스라엘이 먹었던 기적의 떡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저들의 조상들조차도 역시 불평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적으로 주시는 그걸 먹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을 본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께 기적의 떡을 줘서 배부르게 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불평을 또 늘여놓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 완벽한 기쁨이나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비록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준 것일지라도 이런 내용을 볼 때 분명히 그렇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러한 부조화는 하늘로부터 오는 교훈과 여기에 땅의 가치로 반응하는 엇박자를 보이는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바울은 이사야서 64장 4절을 인용하면서 탄식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들은 일반 사람들은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에 관한 것을 그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것들을 달라고 뗐을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가르침에 대해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해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으로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35절에서 37절까지의 석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양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무엇인가를 소개하시는 내용이죠. 결국 요한복음의 특징이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하늘에 신령한 것과 거기에 바르게 반응할 수 없는 땅에 속한 자들의 불신과 잘못된 이해의 대조가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열두 제자들과만의 교훈에서 이 이해될 수 없는 차이의 간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이심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군중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참된 생명의 떡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찾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모자람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두려운 가르침은 자신의 이러한 가르침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주님께 주신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며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로부터 왔다면 자신에게 올 것이고 그런 자는 결코 내쫓지 않고 영원히 주님께서 책임을 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 그랬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이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불가능함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2절에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은 절대로 땅의 이치나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죠. 이 35절이 이 6장 전체의 주제와 같은 교훈이라고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먼저 영적인 말씀이면서 이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인 것도 반드시 채우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르침은 실제적인 삶을 우리에게 주문하는 말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관념, 즉 생각으로 불가능하고 행위로서 채워지는 것이 허기와 갈증을 면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아무리 통닭을 생각해도 하얀 밥그릇을 생각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스포츠 음료를 생각해도 아무리 시원한 우물물을 생각해도 갈증은 면해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라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사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셔야 할 생수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행위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가르치는 내용을 이 같은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왜 문 밖에 두드리십니까? 배고픔을 명쾌하기 위해서, 갈증을 명쾌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을 딱 닫아두고 배고프다고 또 목이 마르다고 그러고 앉아있는 모습에 대한 경계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안타까움에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6절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앞에서 보고도 믿지 않았다. 탄식하고 계심을 봅니다. 보고도 믿지 않는, 경험하고도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주님은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칭찬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요. 그러나 보고서야 믿음을 고백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해가 바르지 못함을 지적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교리에서 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이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심령 속을 하나하나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의 인격과 인간됨을 이미 현재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의 인격과 사람됨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성향대로 그들을 대우하시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로마서 3장 5절 하반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징벌하고 그리고 진노를 내리시니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절대 불의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절대로 자신의 속성에 거스르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단순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은 오히려 뒷부분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7절 하반절인데요. 이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이해를 하기 때문에 지나가겠는데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견고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세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먹어야 될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여러분들이 영생을 더욱 확실히 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38절에서 40절까지 세 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뜻, 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한마당을 마무리하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37절에 연결되면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절대적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모범을 바로 자신이 보이고 계심을 증거하는 거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8절, 39절 하반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앞에 이미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이렇게 같은 말씀을 앞에 5장 30절에도 이미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따라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님의 이러한 자세라고 믿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분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웁니다. 기도인들의 첫째 자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첫째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인의 첫째 자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첫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연이어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한 사람이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자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리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일지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는 바울을 통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은 절대로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순종하는 자들을 아들이신 예수도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신앙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다음 절과 함께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마지막 날에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또 나를 보내신 이의 뜻, 39절에 두 번이나 나오죠. 그 다음에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반복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바램과 기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범죄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자신의 백성들 향해서도 같은 탄식을 하셨습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이고 꼭 같은 내용이 18장 31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0절 했는데 보다 미래적인 주님의 바람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이 생명의 부활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 39절에서 40절에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함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것 역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9절에 그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약속에는 두 가지 간절한 주님의 소원이 담겨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려는 자들의 믿음을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켜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지만 이걸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죠. 앞에 37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이미 한 바 계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영원 속에서 영생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호흡을 가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을 이루신 목적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의 이런 위험에 대한 경계를 들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영원 속에서 영생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나옵니다. 특히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조상 때부터 성경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거든요. 신앙의 초보를 벗어버리라.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남겠느냐. 그러면서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되라고 하는 권면을 주면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6장 4절 6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달픈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에 들어가게 될 때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름과 아픔은 잊어버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아무래도 입이 귀에 걸리도록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먹고 죽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늘 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최종적인 이유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 그 희생을 힘입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라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 모두가 다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 그렇게도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런 소원은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든 마지막 날에 다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리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